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문학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이 인사드립니다. 선들선들 가을 바람과 함께 그윽한 벚꽃 향기와 더불어 과일 향기 또한 물씬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연변에서는 농부축제도 성대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좋은 계절 풍요로움을 만끽하기 바라며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우리 민족의 저명한 이야기꾼 황구연의 민간설화 작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림대학 한국어학부 윤윤진 문학박사의 한국문학사 칼럼 시간에는 조선왕조 실학파 문학의 대표적인 문인 연암 박지원과 그의 작품에 대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민간설화의 집대성자 중 한 사람인 황구연은 중국과 한국이라는 이 두 문화 사이의 경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로서의 중국 조선족이 갖고 있는 이중성 또는 혼종성을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양반 후예로서의 황구연의 설화에 나타난 다중적 신분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후예로 태어났지만 만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중국에 이주한 이후에도 복잡한 삶을 살며 후반생에 가전 역경을 다 겪은 황구연은 자연스럽게 양반과 서민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반 후예로 태어나서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양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황구연은 양반에 대해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황구연이 바라본 긍정적 양반은 특히 양반다운 행위와 결과를 통해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골 선비가 우연한 기회에 판서의 딸과 눈이 맞아 사랑하게 되었으나 판서가 시골 선비더러 장원 급제하면 딸을 주겠다고 하니 시골 선비는 공부에만 집념하여 몇 년이 지난 후 끝내 장원 급제하여 홍문관 직제학이라는 벼슬을 죄수받고 판서의 딸과 결혼했다는 시골 선비와 팥죽 장사 할머니는 좌절에도 물러서지 않고 분발하여 끝내 목적을 달성한 시골 선비를 긍정적인 눈길로 바라본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반들의 흉포와 탐욕, 호색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찰에서 김정승은 자기가 계집종을 임신시킨 비밀을 알고 있는 기관차를 위험한 곳에 추천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원님과 호랑이에서는 원님이 마을에게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들여 자기가 총애하는 호랑이에게 먹힙니다. 그리고 벽동군수에서는 재상은 뇌물만 받아먹고 사람을 모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양반들의 행실에 대해 황구연은 가차없이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서울 양반에게 풀을 먹인 시골 소녀, 그리고 골탕 먹은 양반, 농부가 알려준 약처방, 양반을 때린 쌍놈 등은 서민들이 양반을 농락하거나 낭패를 보게 하는 이야기들로서 황구연의 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구연 설화에서 보여지는 미적 지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향의 문사철에 대해 해박한 소양을 갖춘 지식인 화자로서의 황구연의 설화에는 우선 풍부한 역사 문화 지식이 담겨져 있으며 높은 식견과 깊은 인생 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화들에는 각종 문헌들에서 나오는 경구나 성어, 문학적 품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로부터 지성에 대한 황구연 설화의 미적 지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간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에 대한 축으로 나타난 대량의 문헌 근거들은 오히려 문헌 자료의 복창이라는 혹평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구현 설어의 윤리도덕 구현 양상으로부터도 황구현의 미적 지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부자, 부부, 군신, 붕우, 준호, 남녀 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표현되는 윤리도덕의 구현 양상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황구현 설화에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인 효의 윤리 구현 양상도 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자식 사이에 보다 평등한 윤리 관계를 지향한 설화들도 있습니다. 그의 윤리도덕 사고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면 며느리 글 덕을 입다. 며느리 덕에 양반 행세를 한 최서방, 며느리에게 절을 한 이진사 등은 며느리가 지혜나 글재주로 시아버지의 고민을 없애고 신망을 높여주거나 과거에 급제하도록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도와주는 이야기들로서 희생형 효부설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황구현의 설화에서의 윤리적 일탈의 표현을 통한 희극적 미애로의 지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황구현 전집은 윤리적 일을 차지할 정도여서 화자의 뛰어난 유머 감각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어쩐지 이상해서는 이사가 병을 보는 중에서 성추행을 하는 장면을 그대로 그려냄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교원과 아내에서는 책보기 좋아하는 교원인 남편이 남자들의 바람길을 암시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며 벼락도 순놈이 있어는 사대고 비오는 밤에 엉덩이 뒤로 그대를 겁관하는 추향을 그려냄으로써 웃음을 유발합니다. 황구현을 처음 발굴한 사람은 김재권입니다. 1983년 7월에 구비 전승유산을 수집하던 중 팔도향 용수촌에서 황구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김재권은 26차에 걸쳐 황구현을 방문했으며 법마다 짧게는 2일, 길게는 7일씩 묵으면서 5년 동안 천여 편의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녹음 자료가 김재권에 의해 정리되어 황구현 전집으로 연변인민 출판사에 의해 간행되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 속에서 황구현을 발굴하고 방대한 양의 황구현 설화들을 체록한 김재권의 공로도 대단하다고 평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민관설화의 대가, 우리 민족의 유명한 민간 이야기꾼 황구현과 그의 작품 체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황이민 방송국 진달래의 고향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결림대학 한국어학부 윤현진 문학 박사의 한국문학사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조선 왕조 시기 실학파 문학의 대표문인 연암 박지원과 그의 작품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기 실학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인 박지원의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지원은 18세기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실학가이고 소설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지원은 그 양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자를 중미, 호를 연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박지원을 연암선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박지원은 어릴 때부터 아주 청명하고 강직한 조부의 영향하에서 자라나면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글공부를 시작하면서 실학,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암선생은 18세로부터 그 창작을 자했는데요. 처음에는 천여작 광문전을 비롯하여서 방경각 외전이라는 이런 소설집에 들어간 단편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27세, 그러니까 20대 그 말에는 그 동해안 일대라든가 민산 대천을 다니면서 그 사회를 여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니까 44세 때에 그 발천형 박명문을 따라서 입연사절단으로서 청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중국에서 많은 문물제도와 중국에서 보게 된 유럽의 과학문명을 접촉하게 되어서 자신의 안개를 더 높이게 되는데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귀국한 후에 그는 중국에서 이런 견문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열하일기 26권을 스스로 했습니다. 썼습니다. 여기서 말한 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한 승덕을 말합니다. 승덕, 하북성 승덕. 지금은 내몽고에 속했는가요? 지금 하북성이죠. 아직 승덕을 말합니다. 거기에 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하를 방탄 일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귀국해서 그는 여러 가지 배설들을 했지만요. 이 실학파가 전체적으로 탄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실학자들의 공개적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는 배설을 버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그 저술 활동에 전념하다가 1805년에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그 작품은 오랫동안 금서로 보지 못한다. 책을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으로 되어오다가 1916년에 그 김태경 선생,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에 오래 계셨죠. 김태경 선생에 의해서 상해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연암집, 여기에 열하일기, 방경각 외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열하일기에 수록된 작품을 방경각 외전과 열하일기에 수록된 작품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경각 외전은 단편집인데요. 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양반 인간들의 허성을 비판한 소설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 취약층 인간들의 도덕주의적인 우월성을 표창한 이런 작품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회 취약층 인간들을 문학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박지원 이전의 문학을 보면, 특히 소설을 보면 소설 주인공인 거제가 제왕장상이나 제다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다가인. 사회체화증 나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될수 없었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개발한 것이 바로 박지원입니다. 그럼 박지원이 왜 해서 이런 하층간들을 주인공으로 할수 있었는가? 역시 앞 시간에 우리 말씀드린 사회의 변혁입니다. 이 시기에 이미 시민계층이 출현했고 상층주의가 출현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혁은 우리 소설에도 변화를 요구하였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회의 소설이 주인공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고요. 또 중요한 소설 하나는 양반절입니다. 양반절. 양반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양반절은 양반이라는 이 허우를 사고 파는 일은 천하 있을 수 없는 일을 풍자적으로 엮고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정성군의 한 양반이 있었는데요. 이때 몰락 양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골에도 많았고 도시에도 많았습니다. 이 정성군 양반이 몰락하게 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양반 배를 칭호를 양반이라 합시고 도초에 다니며 얻어도 먹고 뭐 어디가 대접도 받았지만은 이제는 변화되니까 몰락 양반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양반 이런 그 허울보다도 돈, 금전의 힘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양반이 뭘 생각하냐면 이 양반 배를 그럼 좀 팔아보자. 팔아서 돈깨나 바꿔 써보자.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을 그 저기 허울을 팔려고 하는데 또이 양반 허울을 사겠다는 상놈 부자가 있는 겁니다. 이 상놈은 상놈이란 건 반상, 이제 그 귀족이고 하나는 평민이죠. 이 평민이 평생 바라던 게 저놈 귀족이 되고 싶은데 황차 자기한테 돈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 양반 허울을 사면 나도 귀족이 될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이그저 뭐죠? 양반 배슬 매매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상놈 부자가 그 양반 그 허울을 사기 때문에 그들이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계약에서 양반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보니까 다 황당무계한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인을 부를 때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밥 먹을 때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종, 나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하는, 양반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상놈 부자 같은 들어본다 하면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인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허위허식한 그런 허위적 예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저기 뭡니까? 그리고 신분적 특정에 대해서, 신분적 특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들은 이 상놈 부자는 양반이 이렇게 나쁜 사람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양반이 진짜 양반인가 신선인가 했는데 들어보니까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도둑놈. 그래서 이 상놈 부자마저도 나중에는 양반을 사지 않겠다. 양반 허울 사지 않겠다고 나눠게 되는 겁니다. 이 소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뭘 말해? 뭘 말하는가 하면 양반제도, 반상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급제도죠. 등급제도의 몰락을 말합니다. 우리가 봉건 사회가 등급제도에 의해서 건립된 그런 사회라고 본다면 이런 등급제도의 붕괴, 이것은 뭘 말해요? 그 전체 사회의 붕괴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작품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박지원은 봉건 사회에서 이 봉건 제도의 몰락과 부패 과정을 소설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필연성을 제시한 이런 사람인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거죠. 안목이, 원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의 또 하나 작품이 중요한 건 허생전이라는 겁니다. 허생전.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허생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박지원의 실학 사상에 고려한 계획 사상을 보여준 이런 작품인데요. 뭘 쓰고 있나 하면 이그저 허생이 독점매매를 할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허생이라는 책 보다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이러니까 나가 장사를 하겠다 해서 여기 그 마을의 큰 부자 변부사한테 가서 돈을 빕니다. 돈을 꿔서 저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해가지고 저기 서울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거액의 돈을 모으면서 독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액의 이런 돈을 벌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꾼 돈을 물고 나머지 변상군도의 농민 봉구군을 찾아가서 저기 그들에게 돈을 자기가 번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고 저기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인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저기 뭔가 우리가 늘상 말하는 이상향 그런 차별이 없고 착취가 없고 빈부 차이가 없는 그런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데 바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뭘 말하는가? 허생전을 통해서 작가는 마지막에 저기 자기 계획사상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계획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향은 실학사상입니다. 실용적인 학문, 사회가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학문도 변해서 실지에 부합된 학문을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허생전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이 허생전은 뭘또 보여주고 있는가? 봉건적 신분관계의 와해, 신분관계가 해체되고 시민사회, 상품경제, 장사, 우리가 말한 장사, 이러한 시장경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시민계층이 나타나면서 시장경제와 화폐경제와 이런 저기 뭡니까 시민경제가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이런 시대상을 작가가 잘 보여주면서 이러한 사회 상황에서 어떻게 실학사상을 실천하여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박지원의 소설은 아주 현실에서 현실 소재로서 소설을 썼고 거기에다가 현실감,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런 현실성을 강화하였고 또 민족성이라든가 등장인물들을 평민으로서 하고 그들이 개성화된 성격을 묘사함으로써 이 시기에 소설의 내용과 내용 측면에 있어서 아주 깊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품은 풍자수법, 과장적인 수법, 이러한 것들을 상용적으로 사용해가지고서 예술적인 그런 표현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요. 슈제트 구성도 또그 중세 소설과 다른 그런 특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하게 단편적인 구성이죠. 긴 생활의 장하에서 그한 통을 끊어내서 그것으로 소설로 하는 이런 근대 소설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경향들로 읽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박지원은 근대 문학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근대 문학에 아주 근접한 그런 소설로서 예술로서 우리 중세 문학이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학파 문학의 시문학의 거장인 정약용의 창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달래의 고향 화요일 문학 프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황인민방송국입니다.
주황인민방송국입니다. 중앙인민방송국입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